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은 사실 논리적 모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귀신을 상대로 서로 싸우면 스스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언뜻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 관한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보는 때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못 박힌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고통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마리아는 사실 여느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부모를 받들여 섬겼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교회가 세워진 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나무에서 난 잔을 마실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나의 구세주임을 감격해 하면서 눈물로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을 때 장차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이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를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계약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바탕을 두고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탕을 두고 맺어진 것입니다. 문자로 쓰인 것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판에 문자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의 심부름꾼인 모세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에게는 더 큰 영광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한때 영광스럽던 것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지금의 이 영광에 견주어 보면 더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끝내는 없어지고 말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이 있으니 우리는 아주 담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게 하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굳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 너울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약의 책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의 너울은 벗겨집니다. 성경이 모세에 관하여 그는 주 앞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말할 때에는 너울을 벗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린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ar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대로 수송아자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자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서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갈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맏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맏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맏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맏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도인은 많은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가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일까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건치 못한 기도인 중에 나도 공범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게 된 원인의 제공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알 것은 다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확인하고 나의 올바른 신앙의 역할과 시도를 다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점검은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나 자신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따지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고 낙제한 것이며 실격자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며 불합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단어적인 의미를 먼저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시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조라는 그리스어인데 객관적으로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이런 표현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세히 조사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야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6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시면서도 빌립의 믿음의 그릇을 시험하시는 모습이 여기 쓰인 말씀과 일반입니다. 분명히 빌립은 예수도께서 직접 뽑으셨고 그때까지도 주님을 따라 거기까지 온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참된 제자됨의 증명은 어렵고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주님을 많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시험은 수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학기 말 보사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기록을 봅니다. 교회만 항상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보호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죠. 다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 약속 안에 머물 때만 보장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하반절이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함으로써 자신들이 믿음에 있으므로 견고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향유하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믿음이나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효력이 있는 약속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각자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여진 말이 시험해보고 라는 도키마조 라는 글서입니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옳다하다, 인정하다, 시도하다 그런 표현들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10절에도 역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여기서는 시험으로 번역된 부분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도 살피고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확증하라는 말의 의미는 앞의 시험하라는 의미보다 더 진보된 것을 뜻합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제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는 작업에서 유래된 낱말로 순수한 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하여도 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세적 당부에서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 그것도 고난과 환란을 겪으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서리는 다 달아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순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 없는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보다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치 매 중간고사 학기 말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상급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순환은 생각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보는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시험되고 순화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이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사도대의 권면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낱말은 버림받은 자라는 낱말입니다. 아도키모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공인되지 않은 즉 거절된 가치 없는 금을 골라낸 찌꺼기 또 신에게 버림받은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앞에서 쓰인 도키마조의 부정의 의미인 알파가 합쳐져서 불같은 실현에서 불합격되어 버려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확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했는데 과연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확증되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섬김이라는 모습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는 그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표현될 것인데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사도도 당부하신 믿음의 교훈이요 손수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실적인 모습은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확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증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불이익이 오고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이 물고 뜯고 자신의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성경에서 얻은 지혜는 오로지 나의 것을 잃지 않으려는 간교한 쪽에만 쓰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복음이 가려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거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우리가 모임 등에서 부부를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편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전에 영어권 나라를 여행할 때 기장이 안내방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장이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숙녀를 앞순서에 둡니다. 그러나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도 부부를 소개할 때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살던 주 52년에 로마에서 유대인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황망하게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앞길이 막막했을 듯합니다. 정든 집과 직장을 잃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바울의 서신서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은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구약성경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브리스길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추방했을 때 그들은 많이 당황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누구나 로마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될 때는 공고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고린도에서 유대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왜 앞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은 봄날의 훈풍입니다. 저도 이 부부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나머지 이야기도 더 듣고 싶습니다.
신만성이 신주 자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요. 오 사랑의 신만성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아,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